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의 내용들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3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단락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27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전달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셔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그 병행구절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16장이 훨씬 유명하니까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빠져있고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단어만 고백만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여거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요. 베드로가 아주 옳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셨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역할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 민족들로부터 피지배 국가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디아 제국, 아시리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의 피지배 국가로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주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 독립국가로서 정통 이스라엘 왕조로서 누렸던 권세를 다시 일으켜줄 그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줄 정치군사적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힘을 가진 통치자로 기다리고 있었고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30절에서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경고하시다라고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그 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을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쫓아내실 때 귀신 들린 자들 중에 귀신이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 꾸짖으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서 워낙 이렇게 앞서 나가는 제자이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엄히 경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모습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권자, 군사적 힘을 가진 통치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다스리지 않고 섬기는 메시아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메시아다.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런 대답,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라는 단어도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다 꾸짖으셨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책망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큰일을 하셔야 될 뿐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베드로가 그런 자세를 보였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8장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전반부까지의 고백에서는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 권세를 보이시는 것이 중점적으로 드러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늘 본문 직전에는 맹인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항변하고 예수를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크게 꾸짖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신 힘과 권세를 제한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덤덤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제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또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공명심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꾸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단락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여정은 맨 처음에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맹인들의 눈을 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 사이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소개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그 눈이 안목이 뜨여지지가 않는 모습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속에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이 단락 속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그분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이 메시아로서 내게 주어진 일임을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히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던 데에도 이런 불안함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왜 그렇죠? 베드로와의 동료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권능과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으리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걸음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제자도란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길은 스승의 길을 뒤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시는 길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형상이라도 보기를 꺼려 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에게 가장 극악한 처형을 행한 것이 십자가형인데, 요즘 우리들은 십자가 하면 감각이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앞에도 커다란 금박으로 된 십자가가 달려있고, 어떤 분들은 차에 이렇게 백미러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많이들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비단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권면이요 초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거부하는 것, 자치를, 주체성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내려놓고 예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예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뭘 지고 쫓으라 그랬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어떤 감상적인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자리를, 자기가 죽을 형태를 메고 쫓으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을 금욕주의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성향, 욕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제한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양보했으니까 나는 나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 좋아하는 어떤 가치, 또 어떤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일 텐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신 것은 자아 전체, 자신의 전체를 부정하라라는 말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는 자아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 내 삶, 내 의지, 내 가치 이런 것 전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방향을 따라 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걸어간다, 너희들도 그 길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올라가셨던 그 길,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고단의 잔을 받아 드셨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인성에 요구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을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 길로 갔으니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길로 따라오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그 길이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에 영생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아니더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니냐?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면 잃게 될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 우리 이제 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배우면서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즉필사, 사즉필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위인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하고 이순신 장군의 그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면 안 죽고 살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기를 각오하면 안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잃으면 잃는다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 그 표현입니다.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 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그러나 한쪽은 죽음을 피하려 애쓰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다 죽게 된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 안 죽기를 위해 발버둥 치다가 죽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죽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어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고통스럽게 사느냐, 좀 쉽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그 길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헛되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니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보라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지혜로우나 우매하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재물을 많이 모아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쾌락을 열심히 탐닉해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어떤 업적을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해봤더니 매사를 규모 있게 경영하려고 애써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왜? 어차피 죽으면 다 잊혀지고 네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들 그거 누가 가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헛되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마이너리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헛되다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짓는 구절입니다. 그게 바로 해 아래서라는 단어이죠. 전도서를 보시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다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계에서, 이런 뜻입니다. 초월을 배제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다만 이 자연계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힘들 때는 좀 피해 다니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쾌락을 좀 누리거나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어라 로 끝날 수밖에 없는 권면일 텐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저기에 계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가 전도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 욕심을 쫓아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선언을 하시면서 이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경고, 책망,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꾸지람 속에도, 이 꾸중 속에도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자기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맞고 나선 베드로에게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시 베드로와 비슷한 실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요구하고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찌 복을 내리시지 않겠는가라며 기대와 소망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투영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달라 하면 복주시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는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울부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요청에만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끝내 완성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하심과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결국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시고 여러 번 설득하셔서 그를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넣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이 영광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명령을 주신 것은 나라는 작은 껍데기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그 비참한 운명을 깨고 나오라 하는 격려고 영광의 초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을 긴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고 계시고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 이 초청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도전 또 사랑의 모험을 감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